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중국과 유럽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업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업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에 시달려왔다며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엄중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도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각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형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술을 갖췄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어제 중국 국영 조선사인 중국 선박 중공 집단의 리우정 대표를 인용해 중국은 진전된 항공모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대형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선박 중공 집단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핵추진 항모와 최신형 잠수함, 또 잠수함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등의 개발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날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달로 예정된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취소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브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단이 지난달 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회담에서 막판에 철수했다며 전략 대화 취소를 밝혔습니다. 안토노브 대사는 미국의 이런 비우호적인 조치는 사전에 계획됐다는 인상을 줬고 양국 관계를 저하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과의 회담을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당초 오는 6일과 7일 제네바에서 양국 간 안보 문제 등과 관련한 전략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아프린 지역에서 어제 쿠르드군 공격에 투입된 터키군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에서 8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이 지난 1월 아프린에서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터키군 전사자는 5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중 터키군의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41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이 같은 발표를 부인하며 터키군은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극도로 주의하고 있으며 군사작전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군 열병식을 오는 11월 11일경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군 열병식 개최 시점과 관련해 재향 군인의 날인 11월 11일 무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병식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이 행사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전역 장병들도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모든 미국인이 군에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축하 행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이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를 5월 2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정부와 야권이 대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양측이 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참관단의 파견을 위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일정 등에 대한 정부와 야권의 협상이 결렬되자 4월 22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오늘 밤하늘 보셨습니까?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5일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인 정월 대보름이죠.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은 한 해의 애군을 막고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날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를 위해 오곡밥을 먹고 귀발기술을 마시고 달집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규모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는데요. 북한에서도 평양과 지방마을들, 유원지 등지에서 민속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흥성거렸다고 하죠. 정월 대보름은 원소절이라고 해서 중화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 명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비단실로 꾸민 형형색색의 등을 구경하고 폭죽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 비하면 현대에는 이런 전통적인 세시 풍습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이 간절한 마음만큼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밤 정월 대보름달을 보면서 소원하는 바를 한번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4도로 바람이 많이 불면서 워싱턴 일대에 강풍경보가 내렸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더 맨하탄즈의 노래인데요. 작별 키스를 하고 헤어지자고 고백하는 Kiss and Say Goodbye 들어보시죠.
To meet you here today, there's just so many things to say. Please don't stop me till I'm through. This is something I hate to do. I can't lie.
I'm gonna miss you. I can't lie. Understand me, won't you try?
I'm gonna miss you.
It's gonna hurt me. I can't lie.
I'm gonna miss you.
Take my handkerchief and wipe your eyes.
I'm gonna miss you.
Maybe you will fi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광과 알루미늄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회의 행사인 양회가 내일 시작되고요.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공개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철강업계 경영진 간담회에서 수입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다음 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율 관세 부과가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기대보다 센 조치여서 미국 주요 매체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간담회 현장에 있었던 베이브 버릿 US 스틸 최고 경영자는 이제 미국 업계가 평평한 경기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기회가 됐다며 환영했지만 이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또 브라질 같은 미국의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어떤 부분에서 기대보다 세다는 겁니까?
예, 지난달 미 상무부가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재개에 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는데요. 세 가지 선택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철강의 경우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매기는 방법, 두 번째로 중국이나 한국 같은 12개 나라에만 53% 관세를 부과하는 안, 마지막으로 관세 대신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제한하는 할당량을 두는 것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안을 선택해서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가장 파급력이 큰 방안인데요. 이때 상무부의 제안은 이 철강 24%, 알루미늄 7.7%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25%, 알루미늄 10%로 이 관세율을 더 높여서 확정시킨 겁니다.
예. 다음 주부터 즉시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요?
네, 이렇게 자국 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성격의 징벌적 관세를 매길 때는 보통 몇 개월 정도로 시한을 두는데요. 이번 조처는 다음 주에 즉각 발효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면서 기한이 없다, 무기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상무부가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든 나라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그 배경은 뭘까요?
특정한 몇 나라만 지정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 환적 수출을 비롯해서 이 다른 나라로 우회해서 미국의 제품을 파는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된 주요 원인인 이 중국산 덤핑 철강은 이 한국 등을 거쳐서 우회해 수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미 상무부는 파악해왔습니다.
네, 주요 국가들이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즉시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호하면서도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요. 또 EU를 탈퇴하는 영국 정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서 다각적 조치로 보복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자, 미주 국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주 각국도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브라질은 특히 대미국 철강 수출 1, 2위, 또 멕시코는 4위인데요. 캐나다는 어제 외교부 장관 성명을 통해서 우리의 무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브라질 또 멕시코 당국도 각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또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한국의 경우 당초 53% 관세 대상인 12개 나라에 포함됐다가 이 그 방안이 채택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향후 추세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 일본도 세코 히로시게 통상장관 명의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호주도 스티븐 치어보 통상장관 명의로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사실은 각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텐데 미국 정부가 막대한 관세를 매기기로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이 막대한 관세기를 매기기로 한 근거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때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62년 개정된 이 법은 1979년 이란산 원유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에 적용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재개를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네, 이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공기, 또 전자제품을 만드는 필수 재료인데 외국산 의존율이 높은 게 문제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지시할 당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철강은 절대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외국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철강의 경우 매년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약 1억 톤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품인 것으로 미 상무부가 파악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연간 550만 톤 가운데 90%를 외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가 내일 시작되는군요.
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이 두 행사가 매년 봄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보통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내일 정협 개막과 함께 양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전인대는 다음 주 월요일 개회하는데요. 베이징 시내의 양회 종합취재센터에는 중국 언론 관계자 2천여 명과 외신 기자 천여 명 등 3천여 명이 달하는 취재진에 몰려서 이번 양회 결정 사항을 전 세계에 타진할 체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양회에서 결정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며칠 전 마무리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확정한 개헌안,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이에 따른 고위직 인사안,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안건을 전인대에서 의결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리커창 총리의 업무 보고 내용이 주목되는데요. 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이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을 이번에 중국 정부가 공개하게 됩니다.
네, 자, 먼저 이 개헌안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예,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 중국 헌법에서 총 21개 조항을 고치는 개헌안을 전인대에 제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현행 중국 헌법 제79조 3항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인대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이 같은 개헌이 확정되면 지난해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10년 재임 이후에도 이 3선에 나설 수 있는 건데요. 이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국가감찰위원회를 중국의 헌법기관으로 세우는 내용도 이번 개헌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19기 3중전회를 결산한 공보에서 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인대에 제출한다고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홍콩의 명보를 비롯한 중국어권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요. 이 첩보와 간첩색출 등을 관리하는 국가안전부 그리고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보밀국 이렇게 두 기관을 통합해서 국가안전보밀총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부처도 크게 바뀌는데요. 은행업감독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국가금융총국을 만듭니다. 또 홍콩 마카오 판공실과 타이완 판공실을 합병해서 타이완 홍콩 마카오 판공실을 출범시키고요. 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업무 분장도 새롭게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이 고위직 인사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현재로서는 리커창 총리가 유임하고 리잔수가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이 정협주석, 한정이 상무부총리에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당 중앙기율위원회를 이끌어온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 전서기가 대미관계를 비롯한 외교를 총괄할 국가부주석이 될지도 관심이고요. 이밖에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참모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승진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장까지 겸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가 발표할 업무 보고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 리커창 총리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6.9%보다 낮은 6%대 중반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는 최근 군사 굴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방비를 얼마나 잡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1년부터 15년까지 10%에서 12%대를 유지했지만 2016년에는 7.6%, 지난해에는 7%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 소식 살펴보죠.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연례 대의회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연설 중에 거의 45분을 할애해서 자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자랑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국방력이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눈부시게 향상됐고 국제사회에서 이에 따른 러시아의 지위도 격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네, 러시아의 첨단 전략 핵무기도 공개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차세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맛과 핵추진 크루즈 미사일, 또 핵탑재가 가능한 핵추진 수중발사 드론, 그리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소개하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무기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형 무기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서방 측의 노력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핵무기 공개를 위해서 푸틴 대통령 연설에 대형 스크린도 동원됐다고요.
예,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전략 핵무기를 소개할 때 이 연단 뒤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 신형 무기의 모습과 비행 장면, 또 타격 장면 등을 보여줬는데요. 참석자들이 여러 차례 박수를 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러시아의 전략 무기 개발이 미국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발언도 푸틴 대통령이 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1972년 구소련과 체결했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협정에서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데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도 첨단 전략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년 동안 누가 무기 경쟁에 불을 질렀는지 말하고 싶다면서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일본과 한국으로도 이 시스템을 확장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 ABM 협정에서 탈퇴한 게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이었는데요.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옛 소련과 미국이 체결한 이 ABM 협정이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미국민과 동맹국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ABM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칫 21세기에 새로운 군비 경쟁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는 침략자가 되려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이 발생하면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보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여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놀라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확인해준 내용은 모두 미국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라면서 러시아는 지난 십수년 동안 군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러시아를 줄곧 주목해왔다면서 비슷한 입장을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밝혔는데 정리하자면 러시아가 이날 최신의 전략무기라고 소개한 장비들은 이미 구체적으로 알려졌던 것들이라 새롭지 않고 이는 모두 군축합의 위반사항이라는 겁니다. 국무부는 군축합의 위반 쪽에 더 무게를 실었는데요. 헤더 노우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군축협상을 파기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조지아주가 전미 총기협회 NRA에 대한 혜택을 중단한 델타 항공에 대한 보복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인디애나주가 일요일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을 철폐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민주공화 두 당 의원들을 만나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하루가 지난 어제 연방 상원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몇 가지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의 제안이 눈에 띕니다. 루비오 의원은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참사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need to strengthen background checks. And that's why I've joined with my colleagues on both sides of the aisle pushing for the immediate passage.
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학교 위기 대응반을 위한 연방 기금 제공 그리고 사법 당국이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는 사람의 총기를 압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 참사가 난 더글라스 고등학교가 이 루비오 의원의 지역구에 있죠.
맞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인데 더글라스 고등학교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28일 백악관 회동에도 참석했습니다.
예, 이 루비오 의원의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방 의원들을 만났을 때 요구했던 항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가요?
반영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요구보다는 좀 느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원조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고요. 거기에 공격용 소총 구매 허용 나이를 21살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또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할 수 있는 범프스탑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NRA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Importantly, The president acknowledged that taking meaningful steps to improve gun safety.
슈머 대표는 28일 회동에서 대통령이 제안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제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다시 제안했는데요. 먼저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가족이나 사법당국이 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의 총을 압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또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방안에 대한 토론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특히 신원조회 규정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연방법으로는 연방 총기 판매 허가증이 있는 가게에서 총을 살 때는 신원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끼리 총을 사고 팔거나 인터넷에서 총을 살 때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은 이게 법의 허점이라면서 총을 살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신원조회를 거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조차도 논란이 많은 대목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번에 더글러스 고등학교 사건의 용의자가 사용한 소총이 AR-15인데요. 이런 걸 공격형 소총이라고 하죠.
네.
살상력이 크기 때문에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요. 공화당과 NRA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네, 그럼 어제 상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루이지애나가 지역구인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좋든 싫든 미국 시민은 누구나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원 중진의원이죠. 존 커닌 공화당 의원은 지금은 의견을 듣고 제시하는 단계라면서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이 코닌 의원은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과 함께 신원조회에 사용되는 연방수사국 전산망인 NICS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도 상원 본회의 표결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 총기 소지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데 역시나 공화당 쪽은 소극적인 자세로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다음 주에 총기 규제 법안이 아닌 금융개혁 법안을 본회의 토론에 올리겠다고 어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에 이 눈길을 끄는 글을 올렸는데 이 NRA 관계자들을 만났다고요?
네, 어젯밤에 백악관에서 NRA 쪽 사람들을 만났는데 좋은 자리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굴 만났다는 겁니까?
네, 백악관 측은 이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언론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NRA 로비스트인 크리스 콕스 씨가 이날 저녁 트위터에 눈길을 끄는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총기 소유권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로비스트라고 그러면 로비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뜻하고요. 로비는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관련 당국을 설득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총기 관련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이 조지아주가 의회 총기 규제 움직임에 동참한 델타 항공에 보복 조처를 단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이 어제 델타 항공에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주 하원이 이미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삭제된 항목이 제트 연료에 부과하는 5천만 달러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델타 항공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델타 항공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계기로 NRA에 제공하던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이 델타가 NRA 연례 행사에 참여하는 NRA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중단한다고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조지아주 의회가 여기에 보복한 겁니다.
예, 조지아주는 원래 보수세가 아주 강한 지역이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2조로 대변되는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여론이 우세한데요. 이번 조처를 주도한 케이시 케이글 조지아주 부지사는 기업들이 보수 파를 공격할 수 없고 또 자신들은 여기에 반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델타 항공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4일 델타 쪽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NRA와의 관계는 끊지만 총기 규제 관련 논쟁에서는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이 델타는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참사 이후 NRA와 연계를 끄는 회사들이 델타 말고도 더 있었죠?
네. 같은 항공사죠. 유나이티드 항공, 또 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허르츠사, 그리고 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사가 NRA에 제공하던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용품 판매업체인 딕스 스포팅구스,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크로거가 매장에서 공격용 소총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조지아주의회 법안은 그럼 바로 발효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지사가 서명해야 하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네이든 딜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디애나 주가 일요일 주류 판매 금지 조처를 해제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28일 에릭 홀컴 주지사가 주의회가 보내온 관련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일요일 주류 판매 금지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홀컴 주지사는 이제 일요일에 술을 사려고 다른 주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이날은 전적으로 소비자가 승리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일이 일요일이니까요. 이날부터 해당 조처가 발효됩니다.
네, 자 그럼 일요일에는 아무 때나 술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요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만 술을 살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평일에는요.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만 술을 살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처에 대응해서 상점들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바꾸고 일요일에 문을 닫았던 주류 판매점들은 이날 가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해제된 조처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조처가 지난 1816년에 시작했으니까요. 200년 넘게 존속했던 겁니다. 인디애나주가 처음으로 미국 연방에 편입됐을 때부터 이 조처가 시행됐습니다.
네. 자, 인디애나주가 그런데 일요일에 술을 팔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기독교 영향이 컸겠죠. 네.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인디애나주에서는 기독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때라 일요일에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처가 도입된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한때 전국적으로 금주법이 시행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19년에 금주법이 시행됐다가 1933년에 전면 폐지됐었죠. 하지만 인디애나주는 일요일 주류 판매 금지 원칙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술집이나 뭐 식당에 가지 않아도 일요일에는 이제 술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술을 파는 업체 쪽에서는 반가운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인디애나주 주류 판매 업체는 협회는 이번 조처를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디애나주에는 맥주 판매와 관련해서 독특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차가운 맥주는 리코스토어라는 주류 전문 판매점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가게에서 파는 맥주는 시원하지가 않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반 가게에서는 냉장이 안 된 미지근한 맥주만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이 당신이 떠날 때마다 나의 일부를 떼어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다고 노래하는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들어보시죠. 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미국 안에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미 총기협회 NRA는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RA는 총기 권리 옹호 진영의 대표적인 단체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NR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가단체에서 총기 소유권 옹호단체로 변신한 NRA.
NRA는 전미 총기협회를 뜻하는 영어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줄임말입니다. NRA는 지난 1871년 일종의 여가단체로 출범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미 육해군 신문의 편집장이었던 윌리엄 코넌트 처치와 북부군 소속 조지 우드 윈게이트 장군은 연방군 병사들 사격술이 형편없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71년 사격술 훈련을 목적으로 NRA를 만듭니다. NRA는 처음엔 여가단체로 출범했지만 1934년 총기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로비단체로 변신하는 길에 접어듭니다. 로비는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NRA는 1934년 전국 총기법과 1968년 총기통제법을 지지했습니다. NRA는 특히 총기통제법이 통과된 뒤인 지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975년 NRA는 산하에 로비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했고 1977년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정치행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NRA는 미국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로비 집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NRA는 웨인 라피에르 부회장이 최고 경영자 CEO를 맡고 있습니다.
NRA의 힘, 천문학적인 예산과 회원.
NRA는 한 해 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씁니다. 이는 미국 내 여타 총기 소유권 옹호 단체들의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민간 조직인 책임정치센터 집계에 따르면 NRA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6년에 총기 소유권 옹호를 위한 로비에 약 300만 달러를 썼습니다. 또 정치권에 100만 달러를 직접 기부했고 정치 광고 집행 등이 포함된 외부 비용으로 5,4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NRA의 힘이 바로 이런 막대한 돈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전문가들은 또 NRA가 조직 회원들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합니다. NRA 회원들은 선거에서 후보들의 총기 소유권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NRA는 총기 소유권에 대한 성향에 근거해 정치인들을 A등급에서 F등급까지 분류합니다. A등급은 NRA의 가장 우호적인 정치인들이며 F는 가장 적대적인 부류입니다. 이런 분류는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에서 NRA의 적대적인 후보가 NRA 지지를 받는 후보를 이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2016년 NRA가 지지하거나 반대한 후보 가운데 약 72%가 NRA가 원하는 대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NRA 회원 규모.
지난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NRA 측은 회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도 NR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 회원 수가 5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회원 수를 부풀린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NRA 회원 수를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로 추정합니다. NRA 회원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 유명 영화배우 톰 셀렉, 그리고 우피 골드버그 씨도 NRA 회원입니다. 미국 출신의 대배우로 평가받는 고 찰턴 헤스턴 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NRA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say those fighting words for everyone within the sound of my voice from my cold dead hands.
헤스턴 씨는 지난 2000년 NRA 연례 행사에 나와 논란이 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장총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자신이 죽어야 이 총을 자기에게서 뺏을 수 있을 것이라고 외쳐 화제가 됐습니다.
NRA를 둘러싼 논쟁.
NRA는 미국 시민의 총기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NRA는 그간 총기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맹렬하게 펼쳤습니다. NRA는 특히 총기 규제보다 더 많은 총을 보급하는 것이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The only thing that stops a bad guy with a gun is a good guy with a gun.
지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하자 NRA의 웨인 라피에르 CEO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무장 경비원이 없어 이런 참사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피에르 CEO는 최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chools must be the most hardened targets in this country. And evil must be confronted immediately with all necessary force to protect.
최근 보수 진영인 보수 정치 행동회의 행사에 나와 연설한 라피에르 CEO는 학교가 가장 취약한 목표물이 됐다며 악마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총기 난사범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과 NRA의 향후 행보.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난 뒤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학기 총기 난사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do a lot, but we are going to be very strong on background checks. I've spoken with many of our people in Congress, our senators.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을 사려는 사람의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공격형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조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NRA는 어떠한 종류의 금지 조처에도 반대한다며 총기 규제 확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최근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3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승인하면 발효됩니다. 올해 64세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3년 3월에 열린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5년 기한의 첫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일 전인대가 주석 연임 제한 규정 철폐를 승인하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길이 공식적으로 열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이미 공산당 헌법인 당헌 수정안에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 지침으로 확립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시 주석 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과 많은 전문가는 시진핑 주석이 전에 없이 강력한 권력을 통해 집권 2기를 이끌어가리라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애려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시 주석이 무한정 집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뿐 아니라 중국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도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고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 내 몇몇 전문가도 그간 주석 임기제가 개인 숭배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며 헌법 개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과 관영 언론들은 종신 집권 시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외부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강력한 권력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지속하고 대외적 도전을 돌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시도에 대해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전미 총기협회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자신의 연임 제한 철폐를 추진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나 오늘 일 때문에 완전 열받아. 스트레스 풀고 싶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이런 표현은 쌓였던 감정과 기운들을 날려버리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had the worst day at work today. I need to blow off some steam. 오늘 회사에서 최악의 날이었어. 스트레스 좀 풀고 와야겠다. Why don't you go take a break and blow off some steam? 잠깐 좀 쉬면서 스트레스 풀고 와. Let's blow off steam by eating a lot of donuts. 우리 도넛 7컵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자.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오늘은 Blow off steam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주세요.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9년 3월 2일 오늘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민테른은 제3인터내셔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민테르는 공산주의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도하에 각 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던 좌파들이 러시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 조직이었습니다. 이날 창립회의에는 러시아 공산당을 비롯해 21개 나라의 공산당과 노동자 정당 대표 등 총 52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민테르는 1924년 레닌이 사망할 때까지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민테르는 또한 각국의 공산당 지부를 결성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념 교육을 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코민테르는 하지만 1943년 레닌의 후계자인 스탈린에 의해 해산되고 맙니다. 1956년 3월 2일 오늘 44년 동안 프랑스와 스페인령으로 나뉘어 식민 통치를 받아온 모로코의 프랑스령 땅이 독립했습니다. 모로코는 고대 시절부터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로마를 비롯한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1800년대 중반 모로코 지역에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유럽 사람들은 이 지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로코는 1912년 페스 조약에 따라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고 스페인 또한 모로코 남부 지역의 이프니 지방과 북부의 테투안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로코 국민들은 무하마드 5세를 왕으로 추대하며 모로코 주권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에 프랑스는 1953년 무하마드 5세를 추방시킵니다. 모로코 국민들은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프랑스는 1956년 오늘 모로코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추방됐던 무하메드 5세는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모로코는 스페인 지배 아래 있던 지역의 주권도 되찾음으로써 완전한 독립국이 됩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